부활 그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그 선언이 생각이 나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전부 헛되게 되어 있어요. 부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요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활절 예배도 저희들이 모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어떻게 보면 그 무거운 바위로 무덤을 꽉 그 닫아 놓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열고 바위를 옮기고 어두운 무덤에서 빛이 있는 세상으로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자택 격리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에 어쩌면 묶여 있습니다. 아직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기간이 우리에게 어쩌면 더 의미가 있고 좀 조급해지기도 하죠.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하면 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주춤했고요. 또 내일부터는 골프와 테니스를 비롯한 야외 활동이 부분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또 확실하진 않지만 또 치료제에 대한 소식도 계속 이어져 들립니다. 아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빛이 들어오는 것도 느낍니다. 또 우리 마음에 또 삶 속에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두운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가을과 겨울이 되면 또 2차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섬찟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 이후의 삶은 2020년 부활 이후의 삶은 여전히 흐림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부활신앙이 필요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용기로 이 흐린 날을 살고 또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처음 시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습니다. 특종이었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두 명이죠. 부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 중에 속했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의심 많은 도마도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한참을 갔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는 순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려가는 발걸음이 올라가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옛날 세상 또 과거로 향하던 발걸음이 부활이 있는 새로운 세계 미래로 향하는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도마도 비슷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확인하기 전까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고집을 부렸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를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만 못 믿고 있었는데 자기는 소외되어 있고 자기는 버림받아 같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를 찾아오신 이유도 있었습니다. 도마가 집요하게 예수님이 오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도마는 직접 눈으로, 손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서도, 손으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장차 있을 것이다. 우리를 포함한 그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부활이 사실일까? 나도 도마처럼 직접 확인하고 싶은데 이 부활이 진짜일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2000년이 지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증언을, 도마의 증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 여기에 낑겨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고민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생명, 죽음을 이기신 승리, 부활의 소망을 우리 삶에 대입해서 우리도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또 여전히 집에 머물러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일까 아닐까를 뛰어넘어서 그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와 부활이 갖고 있는 힘과 부활이 갖고 있는 은혜와 그 소망을 우리 것으로 취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요 부활을 사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알다시피 좌충우돌하는 아주 신비한, 아주 신기한 그런 인물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며칠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막아섭니다. 이 뉘앙스는 뭔고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 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호되게 야단을 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오늘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펄쩍 뜁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불과 몇 시간 후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정확히 세 번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 마지막 부인할 때 저 앞에서 신문을 받으던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맞았겠죠. 그리고 닭이 웁니다. 그때야 베드로는 뉘우치고 밖으로 나가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거칠어 보이지만 이 속마음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말했던 것이 큰 죄책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나는 제자의 자격을 잃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무덤을 봤지만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고향 갈릴리로 내려와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신앙이 떨어지면요, 이 엠마오 마을도 그렇고 엠마오 마을로 갔던 두 제자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이 떨어지면 자꾸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떨어졌다. 그래도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이게 신앙에 남아있는 잔재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도요,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맛본 사람들은 그 신앙이 마음 깊은 곳에 있어서 그 신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련이 생깁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7주째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던 때가 얼마나 그리우십니까?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베드로도 신앙이 떨어지니까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어부로 돌아갔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야, 그 신통치가 않아요. 베드로 마음의 갈등의 골도 깊어집니다. 제자의 자격도 잃어버렸고, 어부로 왔는데 고기도 잡히지 않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깊어질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요한이 고기를 잡다가 저 멀리 있는 분을 보시고, 해변가에 있는 분을 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니까요, 제일 먼저 베드로가 겉옷만 걸치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옵니다. 베드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리웠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차려주세요. 그들을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드셨겠죠?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 신비한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부활하신 신비로운 몸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부활을, 이 증언을 갖고 믿고 그 다음으로 나가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바라보는 순간에 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자기를 바라보던 그 예수님의 눈길과 그 중첩되는 것, 오버랩되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 바라보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떠났으니 예수님 어떻게 똑바로 바라봐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말문을 여세요. 베드로는요, 그냥 얼음이 되었을 겁니다. 꼼짝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보나마나 야단치시겠죠. 밥도 먹었겠다. 너 왜 나를 부인했냐? 너 왜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했냐? 그것도 여종들 앞에서 사단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파오를 언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떨결에 대답합니다. 사실이요, 얼떨결에 대답하는 것이 진심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비록 내가 큰 실수를 했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동안 너무 주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그리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란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사랑합니다 고백할 면목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눈이 촉촉히 젖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신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 세 번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한 것을 다 지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었습니다. 지금도 모닥불 앞입니다. 근데 아침입니다. 지금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주한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은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천명 앞에서 외치는 사도가 되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 베드로 그대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지요. 베드로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이 못내 죄송했는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던 베드로, 죄책감에 쌓여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수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감싸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역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용기입니다.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시작점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했던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용서받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왠지 예수님 앞에 서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시류에 빠지고 다시 갈릴리로 향하던 그런 때도 있지요. 꼭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 상처도 많고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랑한다는 말이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실수를 생각할 때도 우리 안에 베드로의 심정,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처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유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언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라고 했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가족들에게, 주위 분들에게 사랑합니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예수님의 언어가 되어서 우리 주위 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멀리 있는 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서로 사용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실수와 상처와 모든 것들, 앙금들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는, 이건 역시 부활신앙인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 앞에 우리도 녹아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한 번에 그치는 특별한 만남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찾아오시고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회복되면서 반복되면서 이런 사건들이 일상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걷고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이 음성이 그립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음성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꾸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 사랑합니다는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사랑 안에 회복되고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는, 이 사랑합니다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